천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흉측한 외모 때문에 평생 동안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아온 남자. 그의 등장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이 가면 쓴 남자에게 순식간에 매료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고 있는 한 남자와 그가 사랑한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오페라 여가수,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무대 위에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뮤지컬과 고전으로 불리는 오페라의 유령, 오늘부터 원작 소설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일개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오늘 서울 지방에는 첫눈이 내렸죠.
그러니까요, 고구마를 먹다가 배랑 간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국 오는 도중에 네. 양재역쯤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네. 갑자기 내리는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감기가 억적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첫눈은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눈에 대해서 좀 둔감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눈이 오면은 설레고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얼굴이 개상이어서 그런가 봐요. 강아지들이 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눈을 먹죠, 막 네. 쫓아다니면서. 네. 먹을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네, 첫눈 오는 날 여러분들은 좋은 약속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지금 빨리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날은 그냥 만나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마시고. 자, 만나기 전까지는 고전 읽기를 들으셔야죠. 오전 오후 4시 고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시려면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다른 분야의 고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를 네. 셰익스피어의 원작 희곡과 함께 감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차이콥스키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을 호프만의 원작 동화를 읽으면서 만나봤습니다.
네, 오페라와 발레 이어서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 뮤지컬로 갑니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춤과 노래와 드라마가 있는 무대, 일단 한번 보면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주에는 뮤지컬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은 사실 오페라나 발레보다는 조금 네. 더 대중적인 장르죠.
네네.
네, 오페라, 발레는 좀 보러 가기 어렵다 왠지 하시는 모르게. 분들도 뮤지컬은 좀 금방 친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뮤지컬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아이다, 미스 사이공, 맨 오브 라만차 뭐 이런 거 보면서는 한 번도 안 잤어요.
그래요?
옛날에 개그 짰을 때가 생각나요.
무슨
뮤지컬 개그 뭐 이렇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저도 뭐 내 머리 알죠? 캐츠. 네네네. 완전 망쳤어 내 머리 이러면서 이제 지금 풀어서 또 개그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역시
네.
뮤지컬은 더 친해지고 싶어. 재밌습니다. 우리 선배님은요?
저는 사실 그 얼마 전에 본 뮤지컬 네. 노트르담 드 파리.
오,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 원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 네.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제가 이제 제 돈으로 예매를 하고 한 번 더 봤던 그런 기억이
진짜?
있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재밌다면 저도 이번에는 꼭 제 돈 주고 보고 싶네요.
그래서 또 그 책도 샀고 노트르담 드 파리 또 DVD도 사고 CD도 사고
그것 좀 빌려주세요. 아니 저도 이렇게 접해보면 더 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사가 프랑스어잖아요.
네네네.
프랑스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막 해석도 하고
와, 역시.
그렇게까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역시 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친한 사이지만은 네. 그 노트르담 드 파리에 관련된 것은 제가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드릴게요.
진짜 와 사준대요. 와 신나요. 제가 보니까 이 뮤지컬 공연의 그 장점은 공연장의 네. 객석에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감동 그리고 공연만으로는 2% 부족했던 원작의 깊이까지 채울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원작과 함께하는 뮤지컬의 고전 이번 주에 만나볼 작품은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4대 뮤지컬 뭔지 아시나요?
뮤지컬 4대 뮤지컬 4대 같은 뮤지컬.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냥 뭐 제가 좋아하면 거기에 4대 뮤지컬도 낀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검색해 보니까 4대 네. 뮤지컬이라고 올려 놓은 것들은 있더라고요. 어,
뭐가 있던가요?
어,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와. 캐츠. 미스 사이공.
오, 네. 그렇군요.
근데 난 반댈세.
왜 어떤 거 이결혼 반댈세 아니고 이 4대 뮤지컬 반댈세.
나 이 4대 뮤지컬 반댈세.
그럼 우리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4대 뮤지컬은
3대 뮤지컬로 가겠네.
3대 뮤지컬.
오페라 유령 오케이.
어,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오케이. 네. 노트르담 드 파리.
아, 역시
사실 저 봤는데요, 이거. 이 뮤지컬들 네네. 그리고 사실 저 캐치 이런 뮤지컬은 저는 4대 뮤지컬 같지는 않아요.
내 몸이 네. 완전 망쳤어.
그리고 좋은 몸이. 뮤지컬이 얼마나 많아요. 네. 아가씨와 건달들.
아, 그래.
고전적인.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오, 종교를 초월해서.
맞아.
그런 뮤지컬들 많은데 뭐 또 저의 불만은 또 이 네 개의 뮤지컬이 모두 다 영어로 된 뮤지컬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딘가 조금 그 불만스러운 게 있죠.
네. 네.
오페라 유령, 노트르담 드 파리.
네.
아까 오케이. 제가 레미제라블이라고 그랬죠? 레미제라블 대신 뭐 무녀도 독리?
아. 저는 안중근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안중근. 네,
예, 안중근
그래요.
되게 재밌. 정성아 오빠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우리 창작 뮤지컬들도 좋은
네,
거 많아요.
좋은 거 작품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 모든 작품 모두 뮤지컬의 고전으로 불리는 명작들인데요. 네. 그중에서 이번 주는 우리가 다루는 뮤지컬은 어떤 뮤지컬이죠?
아, 이것도 오해를 하실까 봐 드리는 네. 말씀인데 캐치와 미스 사이공 정말 훌륭한 작품들.
아, 모든 작품들 네. 다 훌륭합니다.
여기 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4대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네. 선정을 해놓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열풍을 일으킨 네. 바로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아, 오페라. 그 유명한 말로만 들었던 오페라의 유령.
그럼요.
네.
예. 오페라 유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페라 유령 일단 딱 말만 들어도 유령 공포스럽잖아요.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겨울인데 첫눈도 왔는데 더 춥네요.
오페라의 유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네.
정말 자랑이, 이거 자랑 다 읽으려면 한 1박 2일 걸려요. 1986년 영국 Her Majesty's 극장에서 초연된 이래로 네. 전 세계 27개국 145개 도시 최소 15가지 언어로 6만 5천회 이상 공연했고 1억 3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브로드웨이에서도 이제 원래 이제 영국 뮤지컬인데 브로드웨이로 네. 넘어갔죠. 브로드웨이에서도 캐치의 기록을 깨면서 최장기 공연으로 기록됐고 6조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뭐 토니상을 비롯해서 50개 이상의 상을 석권했다고 그러죠.
와, 진짜 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명불허전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뮤지컬의 대명사로 불리는 오페라 유령 오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주제 뭐냐면요. 오늘은 네. 뮤지컬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뮤지컬, 감명 깊었던 장면, 좋아하는 배우, 또 뮤지컬에 대한 아픈 기억, 즐거운 기억 등등등 네. 어떤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샵 1045,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반디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퀴즈 드릴게요. 세계 뮤지컬 공연의 산실이자 뮤지컬의 고향으로 불리는 뉴욕 맨하튼의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월스트리트, 2번 브로드웨이.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낭독을 시작을 해볼게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원작은 프랑스 소설가 가스통 루루. 예, 가스통 루루. 가스통.
네, LPG 루루.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가스통입니다.
가스통.
네, 가스통 루루의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국의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음악을 작곡을 해서 뮤지컬을 만든 건데
네.
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뮤지컬과 원작 소설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 읽어드릴 것은 이제 가스톤 루루의 원작 소설입니다. 오페라 유령. 자, 그럼 첫 시작 장면부터 들어보시죠. 이 기이한 작품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오페라의 유령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오페라의 유령은 분명히 존재했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처럼 그것은 예술가들의 영감에서 지어진 것도 극장 이사들의 미신에서 만들어진 것도 여자 발레 무용수들이나 여자 안내원들, 옷 보관실의 직원들 혹은 수위의 흥분된 머릿속에서 나온 익살스러운 창조물도 아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유령 같은, 아니 그림자 같은 모습을 했지만 살과 뼈를 가진 그는 존재했었다. 그렇다. 나는 국립음악아카데미의 서고를 열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사건과 유령과 관련된 현상이 의외로 일치한다는 우연을 발견하면서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그 사건의 내막을 유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사건은 고작 해야 30년을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도 무용수 대기실에서는 크리스틴 다의 납치, 샤니 자작의 실종 및 그의 형 필리프 백작의 죽음, 그의 시체가 스크리브 거리 쪽 오페라 극장 지하를 덮고 있는 호수의 제방에서 발견된 사실을 둘러싼 신비스럽고 비극적인 정황들을 바로 어제의 일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목격자들도 그런 끔찍한 모험에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얽혀 있을 것이라고는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냄으로써 오페라의 유령이 결코 한낱 그림자가 아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그날 나의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오페라 극장에서의 부임 기간 동안 유령의 음산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마법의 봉투 안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재정적 조작에 첫 번째 희생자가 된 바로 그 순간조차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유령을 비웃었던 너무나도 불신적인 몽샤르맹의 가벼운 저서 어느 극장 이사의 회고록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나오면서 나는 우연히 국립아카데미의 친절한 부지입 지배인을 만나게 됐다. 그는 활기 넘쳐 보이면서 한껏 멋을 부린 어떤 키 작은 노신사와 함께 층계참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차에 나를 보자 흔쾌히 그를 소개해 주었다. 부지베이는 내 조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내가 얼마나 애타게 그 유명한 샤니 사건의 예심판사인 포르 씨가 은둔해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포르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혹은 살았는지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보아하니 그는 15년간을 캐나다에서 머무르다 최근 파리로 돌아왔고 귀국 후 처음으로 하는 일이 오페라 극장 비서실의 특혜 좌석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키 작은 노신사가 바로 포르시였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대부분을 함께 보냈는데 포르시는 당시 그가 이해한 대로 샤니 사건의 전무를 나에게 얘기해 주었다.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그 사건을 자작의 광기와 그의 형의 사고사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때문에 두 형제 사이에서 끔찍한 드라마가 벌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틴에 대해서도 자작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물론 내가 그에게 유령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그는 웃을 뿐이었다. 그는 오페라 극장의 가장 신비스러운 한 구석을 거처로 삼았던 희귀한 인물의 존재를 증명해 줄 만한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봉투 이야기 역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샤니 사건을 밝혀낼 책임을 지고 있는 법관의 관심을 살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유령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한 증인의 진술을 몇 분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 인물, 즉 증인은 모든 파리 사람들이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는 인물로서 오페라 극장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판사는 그를 반쯤 정신나간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그 페르시아인에 대한 얘기에 대단한 흥미를 느꼈다. 아직까지 가능하다면 나는 이 소중하고도 유일한 증인을 찾아보려고 했다. 나의 운이 하늘을 치솟을 만큼 좋았는지 나는 그를 리볼리 거리의 작은 그의 아파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는 내가 방문하고 난 5개월 후 그곳에서 세상을 떴다. 처음에 나는 그를 경계했지만 페르시아인이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유령에 대한 모든 것과 그 존재에 대한 모든 증거물을 나에게 건네주면서 특히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한순간에 경탄할 만하게 고백해놓은 크리스틴 다예의 기이한 편지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그렇다. 유령은 결코 전설이 아니었다.
네, 가스통 루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의 첫 장면을 읽어드렸는데요. 가스통 루루,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가스통 루루. 네. 가스통 루루는 불어 발음으로 이제 르후라고 하는데요.
가스통 루후.
가스통 루후. 루후. 프랑스 출신의 추리 소설 작가입니다. 아. 1868년에 태어나서 1927년에 사망을 했는데 원래 네. 직업은 기자였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특파원으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썼고 이미 이제 기자로도 유명해졌었는데 뭐 러시아 혁명, 러일 전쟁 등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르포를 남겼죠. 또 러일 전쟁의 특파원으로 왔을 때는 조선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1900년대 초부터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작품은 이 아마추어 탐정 르르타 비유가 나오는 네. 노란방의 수수께끼.
오, 노란방의 네. 수수께끼.
밀실 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죠. 네. 그리고 1910년에 오페라 유령을 발표했는데 이게 그 사람의 대표작인데요.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아이고, 또.
르르가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졌죠. 왜냐면 뮤지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쩐지 처음에 딱 듣는데 이건 소설이 아니라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럼 여기서 나라고 나오는 그 화자가 바로 가스통 루루 자신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특유의 어떤 기사체 문장으로 기자 네. 출신이니까 네네. 추리를 하듯이 써나가는 게 이 사람의 소설의 특징이래요. 이 그렇군요. 오페라 유령도 마치 자기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처럼 네네. 뭐 이걸 무슨 뭐 어떤 논픽션을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 이런 경찰의 기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극장장의 편지를 읽기도 하고 또 극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네. 이제 펼쳐져지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네, 첫 장면부터가 뮤지컬하고 소설이 좀 다르네요. 뮤지컬은 경매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노인이 된 라울이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원숭이 모양의 그 오르골을 낙찰받으면서 과거로 건너가는데 그 소설은 그게 아니네요.
네, 뮤지컬은 주인공 남녀와 오페라의 유령의 네. 사랑 이야기에 초점 맞췄다면 이 원작 소설은 오페라의 유령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추리를 해나가는 네네.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미스터리의 성격이 강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뮤지컬이든 원작 소설이든 러브 스토리와 미스터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점.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네네. 그렇네요.
자, 홍미영 님이 반대로 뮤지컬로 오페라 유령을 보았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고전 읽기에서 다시 그때의 감흥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현철님께서 대박은 탭댄스 있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이상하게 그 뮤지컬 끝나면 탭댄스 추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하셨습니다.
3032님은 고등학교 때 영화로 오페라 유령 보고 완전 빠져들었었는데요. 영화 DVD며 원작 소설이며 다 소모했네요. 그동안 돈과 시간이 없어 뮤지컬은 볼 엄두 못 냈는데 내년에 상연되는 뮤지컬은 꼭 보려고요. 너무 설레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순애님께서 가스통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미녀를 짝사랑한 남자인데요.
그렇죠. 네네. 그렇네요. 맞아요. 8585님 최근 앵콜 공연으로 사랑의 토운즈 봤는데 감동 그 자체였죠. 윤복희 언니를 가까이서 본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그마냥 윤복희 언니 멋있죠. 네, 그리고 0232님 바빠서 60이 되도록 뮤지컬 한번 못 봤어요. 퇴직하면 퇴직금 받아서 꼭 볼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꼭 보세요. 뮤지컬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 유령 오버추어입니다. 뮤지컬의 제일 첫 장면 경매장에서 원숭이 오르골에 이어 샹델리에 대한 경매인의 설명이 끝나면 무대에 그 샹델리에를 덮고 있던 천이 일사불란하게 확 걷히죠. 이와 동시에 오페라 유령을 상징하는 오프닝 음악이 오르간 소리와 함께 웅장하게 울려 펴지고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샹델리에가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네.
오버추어는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의 역할을 합니다. 극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하는 그 기능도 하는데요.
네.
들으실 곡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리지널 캐스트 버전의 오버추어입니다.
EBS FM 고전일기 오페라의 유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860년. 장소는 파리에 위치한 파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극장의 공동대표인 드비엔 씨와 폴리니 씨의 퇴임을 기념하는 대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발레 공연을 마친 어린 무용수들이 대기실로 달려와서는 문을 꼭 잠그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유령이에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나도 봤어요. 검은 옷을 입고 죽은 사람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또 그 유령 타령이네요. 나이 많은 무용수 소렐리 양은 호들갑을 떨어대면서 어린 무용수들을 뒤로 하고 대기실에서 나오는데요. 2층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샤니 백작을 만납니다. 2층 층계참에서 소렐리 양은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샤니 백작과 마주쳤다. 평소 침착하던 백작은 무척 흥분된 상태였다.
아, 마침 당신에게 가려던 참이었어. 소렐리, 이 얼마나 멋진 저녁이요. 그리고 크리스틴 다에. 아, 그녀는 정말 대단하오.
말도 안 돼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목석처럼 노래를 불렀거든요. 메리 지리가 반박하고 나섰다. 샤니 백작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 어떤 연애도 이와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성공의 주역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몇 대목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소화해낸 크리스틴 다이였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새로운 마르그리트의 탄생이었던 것이다. 장례는 온통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의 박수갈채로 떠나갈 듯했고 흐느끼던 크리스틴은 동료들의 팔에 안겨 실신하고 말았다. 결국 그녀를 부축해 대기실까지 데려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필리프는 다혜 양에게 한껏 박수갈채를 보내고 나서 옆에 있는 라울을 쳐다보았는데 새파랗게 질린 동생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아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라울이 말했다.
너야말로 아파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백작은 라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하지만 라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시다.
어디에 간단 말이냐?
가서 봐요. 그녀가 저렇게 놀이하는 건 처음이에요.
백작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가자. 가보자.
라울은 마치 마법에라도 홀린 것 같았다. 그들은 곧 무척이나 혼잡한 관계자 출입구에 도달했다. 무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라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장갑을 찢고 있었다. 그들은 무대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관중들이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배우 대기실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날 저녁만큼 혼잡스러웠던 때도 결코 없었을 테지만 라울 역시 그토록 대담한 적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에도 개의치 않고 무대 기술자들이 무섭게 질러대는 고함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모든 방해물을 자신의 튼튼한 어깨로 떠밀어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매혹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고 싶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간신히 숨을 한번 내쉬고 그녀가 있는 대기실로 다가가면서 그녀가 대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 쪽으로 바짝 귀를 갖다 댔다. 그리고 노크를 하려는 순간 이내 들었던 손을 떨구고 말았다. 대기실 안에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크리스틴, 나를 사랑해야 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크리스틴이 고통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나에게.
라울은 괴로움에 신음하며 벽에 기대었다. 멀리 어디론가 떠나버렸던 심장이 다시 가슴 속으로 들어와 짜릿한 충격을 주고 있었다. 남자 목소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는 무척 피곤한 것 같소.
오늘 저녁에 전 당신에게 내 영혼을 주었고 죽을 것처럼 피곤해요.
당신의 영혼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소. 나의 사랑이여.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소. 이 세상 어느 황제도 이런 선물을 받아보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엔 천사들도 눈물을 흘렸다오.
오늘 저녁엔 천사들도 눈물을 흘렸다오. 라는 말 다음에 자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두운 그늘 구석에 몸을 맡긴 채 대기실에서 나올 남자를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그가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에 빠져있는 사이 벼랑간 문이 열리더니 모피를 두르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크리스틴 다혜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문을 닫았지만 라울이 보기에 열쇠로 잠그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녀가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는 다시 사막처럼 조용해졌고 그는 그 복도를 건넜다. 그리고는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즉시 문을 닫았다. 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가스등의 불이 꺼져 있었다.
여기에 누군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왜 숨는 것이오?
라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닫힌 문 뒤에 어깨를 기대었다. 어둠과 침묵. 라울은 단지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내가 허락해야만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오. 만약 당신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오. 하지만 나는 곧 당신이 누군지 밝힐 것이오.
젊은이는 소리쳤다. 그리고는 곧 성냥으로 불을 켰다. 불빛이 대기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울은 문을 열쇠로 침착하게 잠근 다음 거대한 전구와 램프를 차례대로 켰다. 화장실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어보았고 손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사방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이런... 내가 미친 건가?
그는 허공을 향해 말했다. 그는 버려진 대기실 안의 정막 속에서 가스불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10분을 머물러 있었다. 사랑에 눈이 먼 그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 리본 하나라도 품고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는 밖으로 나왔다. 네, 이제 주연을 맡은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은 출연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목소리만 나왔죠. 먼저 샤이니 백작의 동생 라울부터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초월의 갑부 집 아들이에요. 당연히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미남이겠죠.
당연히. 나 지금 금발인데.
트라우마.
눈만 푸르면은 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라울인 줄 알고. 예.
계속 가시오.
예. 아마 금발이었을 거야. 그리고 푸른 눈을 가졌을 거예요. 미남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똑똑해서 프랑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당연히 스펙도 훌륭해서 세계 일주 여행에 북극 탐험 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결혼하겠다는 여자들이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 있지만 당연히 그런 여자들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요. 그가 빠져있는 상태는 바로 다시 만난 어렸을 때의 첫사랑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은 어떤 여인이냐?
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그녀는 오페라 하우스의 발레리나입니다.
아, 발레리나.
그런데 노래를 하는 게 평생의 꿈이에요.
네.
하지만 솔직히 노래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오늘 스타 탄생의 주인공이 됐느냐?
네.
크리스틴이 자기 노래 실력에 도취된 나머지 기절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데 그 비밀의 열쇠는 대기실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만 등장했을 뿐인데 오디오만으로 라울의 빵빵한 비주얼을 한 방에 눌러버린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아는데 라울만 모르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네.
누구긴 누구겠어요? 제목에도 있잖아요. 팬텀 오브 오페라.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귀신. 오페라의 도깨비지.
그렇죠.
도깨비. 깨비깨비. 네.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좋으면 얼굴도 잘생겼다? 아니면 신은 공평하니까 목소리가 좋으면 얼굴은 아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신은 공평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군요. 엉망일 거야 얼굴이. 왠지.
어쨌든 오페라의 유령. 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 주인공인 한 존재, 한 남자와
네.
또 라울과
크리스틴.
이 세 사람만 아시면 돼요.
그렇군요.
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간단해서 좋네요. 홍로몽 할 때 700명이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 오페라의 유령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뭐든지 모든 세상의 모든 연애 소설은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제일 재밌거든요.
네, 그것도 여자 주인공 한 명에 남자 주인공 둘일 때가 훨씬 가독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소설은 여자들이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연애 소설.
맞아, 맞아.
트와일라이트 같은 것도 보세요.
네.
벨라 한 명에 드라큘라와 늑대 소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저도 조만간 삼각관계 빠질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장형성 님이 반디로 결혼 네.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봤던 명성황후 정말 감동과 눈물로 봤던 뮤지컬이었어요.
네.
단지 아쉬웠던 건 어머니께서 주무셨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전정은 님 채팅으로 폴란드인 잘생긴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3년 뒤에 런던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와우.
그때 함께 본 뮤지컬이 오페라 유령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공연을 해서 둘 다 후반부에 잤었어요. 역시 주무셨군요.
이경호님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오페라의 유령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네.
같이 보고 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제 제 와이프가 됐고
우와.
가끔은 뮤지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뮤지컬이 이어지셨네요.
뮤지컬로 연결된 커플이시네요.
네. 야. 그리고 오상공구님 레미제라블 혼자 보고 너무 감동해서 책도 다시 읽고 한 달쯤 후 아들 생일을 핑계로 한 번 더 봤어요.
네.
혼자 보셨군요.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뮤지컬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고 또 보게 돼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죠.
자 그럼 음악 한 곡을 듣고 가죠. Think of Me. 야 이거 유명한 노래예요.
그런가요?
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네네네
노래 중에 대표곡.
네. 네
크리스틴이 부르는 노래인데. Think of me.
뭐 부르신 거예요?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id goodbye.
목이 많이 잠기셨네.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네, me you will try.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예, 예.
예. 이 영화.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선배님.
듣고 빨리, 와서 빨리. 설명하죠.
선배님
듣고 와서 설명하죠. 예. Think of me.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그 뒷부분 선배님이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Can it be 할 때
Can it be Christine 이렇게 나가는 건데 네. 영화 오페라 유령 네. OST 중에서 앞에 좀 대사가 길었죠. 원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앞에 그 칼로타라는 극장의 프리마돈나가 싱코 미라는 노래를 먼저 불러요. 부르다가 이제 오페라 유령의 의도에 따라서 무대 소품이 떨어지고 뭐 아. 난리가 나면서 나가고 이제 에이미 로우썸이 맡은 크리스틴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 아. 그렇군요. 예, 역시
감동적인 부분이었죠. 좋아요. 퀴즈 네. 한번 주세요.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계 뮤지컬 공연의 산실이자 뮤지컬의 고향으로 불리는 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월스트리트, 2번 브로드웨이.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책으로 들어갑니다. 새로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르망 몽샤르맹 그리고 네. 피에 삐르맹 리샤르. 이 두 사람은 네. 전임자들에게서 두툼한 관리 규약서를 받았는데 규약서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달 오페라의 유령에 2만 프랑씩 지불할 것이며 모든 공연에 있어서 5번 박스석은 오페라의 유령에게 지정한다.
와, 오페라 극장에 가면 1층 말고 2층에 발코니석 있잖아요. 네. 여자들이 등 후파인 드레스 입고 오페라 글라스 쓰고 앉아있는 그 자리요. 그 귀빈석을 유령한테 주라니 게다가 한 달에 2만 프랑크씩 월급까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새로운 대표들은 네. 5번 박스석의 티켓을 팔고 유령한테 월급도 안 주는데 어느 날 이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네.
내 지정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5번 박스석을 비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리고 밀린 월급도 내일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의 유령.
와, 무슨 유령이 오페라도 보고 월급도 받고 편지까지 보내고 그러네요. 장난도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생각한 이들이 5번 박스석을 관리하고 돈을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좌석 안내원 지리 부인을 호출합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녀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판단이 서자 갑자기 평정을 찾는다.
보세요. 저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여자를 공연할 때였죠. 폴리 씨는 혼자서 유령의 지정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 했어요. 무대 위에선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2막의 그 노래를 잘 알고 계시겠죠?
지리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됐어요, 됐어. 알고 있어.
몽샤르맹 씨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도 지리 부인은 까만색 모자에 기타를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노래를 불렀다.
부인, 그만. 알고 있단 말이오. 그래서 어찌 됐소?
리샤르 씨가 다시 한번 물었다.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저는 옆 박스석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폴리니 씨가 멍한 표정으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석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자리를 뜨는 거예요. 저는 간신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잠시 말을 중단한 지리 부인은 자신이 한 얘기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았다. 몽샤르맹 씨는 지리 부인의 얘기가 엉뚱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동 거렸다.
도대체 지금 이 얘기가 오페라 유령이 당신에게 작은 의자를 요구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
그건 말이죠. 그날 저녁 이후로부터 아무도 우리의 유령을 귀찮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지정 박스석과 관련하여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요. 드비엔 씨와 폴리니 씨는 그가 모든 공연에 참석할 수 있게끔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올 때면 저에게 작은 의자를 요구했고요.
유령이 작은 의자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유령이 여자겠구만.
몽샤르맹이 물었다.
아니요. 유령은 남자인걸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나?
그는 남자 목소리를 가졌어요. 오,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인데요. 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죠. 그는 보통 제 1막 중간쯤에 도착을 하거든요. 오페라 극장에 오면 그는 5번 박스석을 3번 짧게 두드리죠. 저는 문을 열고요. 소리를 들리는데 쳐다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쥘 부인 작은 의자 하나 부탁할까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사님들, 저는 홍당무처럼 빨개졌답니다. 근데 쥐젤 부인 겁내지 마세요. 나는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는 구석을 바라보았는데 어찌나 아름답고 친절하던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목소리는요, 첫 번째 줄 오른쪽 첫 번째 의자에서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 그 의자에 어떤 예의 바른 사람이 앉아서 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5번 박스석이나 오른쪽 박스석에는 아무도 없었어?
몽샤르맹 씨가 물었다.
그럼요. 7번 박스석에도 왼쪽에 3번 박스처럼 아무도 없었었죠. 공연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어?
그냥 작은 의자를 갖다 줬어요. 분명히 자신이 필요해서 작은 의자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자신의 부인을 위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녀를 본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뭐라고? 유령에게 여자까지 있었다고? 이 친절한 부인은 이제 유령의 관대함까지 떠벌리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면 그는 항상 내게 40수짜리 동전 하나를 건네주었는데요. 오랜만에 올 때면 백수를 주거나 10프랑크를 주기도 했지요. 최근 다시 사람들이 그를 귀찮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요.
잠깐만요. 근데 어떻게 유령이 당신에게 40수를 건네준단 말이죠?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몽샤르맹 씨가 물었다.
아, 그건 말이죠. 박스석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죠. 내가 늘 가져다 주었던 프로그램 바로 옆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는 그 박스석에서 그 부인의 블라우스에서 떨어졌을 법한 장미꽃도 보는걸요. 그러니까 분명 가끔 그는 자신의 부인과 오는 거라고요. 어느 날은 부채를 놓고 간 적도 있답니다.
아, 유령이 부채를 놓고 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 그냥 나중에 돌려줬죠.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목소리가 들렸다.
극장 규칙을 지키지 않았군요. 지리 부인, 당신에게 벌금을 물리겠어. 조용히 좀 하시오, 이 바보 같으니라고.
리샤르 씨의 낮은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부채를 돌려줬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가 다시 가지고 갔죠. 공연이 끝나고 가보니 부채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영국산 사탕 한 상자가 있지 뭐예요? 이사님, 정말 친절한 유령이죠?
알겠어, 지리 부인. 이제 가봐도 줬어.
지리 부인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품이 있는 자세로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 방을 나갔고 이사들은 순식간에게 저렇게 늙고 정신나간 여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했다. 순식간이 극장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주저리주저리 말을 늘어놓은 후 방을 나가자 이사들은 부지배인에게 순식간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단둘이 남게 된 이사들은 5번 박스석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동시에 떠올렸다.
지리 부인도 뮤지컬이랑 소설이 캐릭터가 좀 많이 다르네요. 소설에서는 그냥 수다쟁이 좌석 안내원인데 뮤지컬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네요.
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설과 영화 뮤지컬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원작 소설 오늘 처음 읽어봤는데요. 오페라 유령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의문을 계속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11월 18일 월요일 제목 오페라 발레 찍고 뮤지컬 뮤지컬이라고는 도레미 속 나오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랑 윤복희 선배님이 초록색 옷 입고 후쿠 선장이랑 싸우는 피터팬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이젠 어디 가서 뮤지컬 얘기 나오면 야 니네 4대 뮤지컬 뭔 줄 알아?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4대 뮤지컬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 그래 미스 사이공 이것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어디냐. 게다가 다행이다. 오페라는 모르는 용어도 많고 노래를 들어도 뭔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발레는 그저 발레리나를 의상이랑 몸매 보느라고 다른 생각 할 겨를이 없었는데 뮤지컬은 부담이 없다. 공연 보러 갈 때도 등 훅 파진 드레스 안 입어도 된다. 중간에 박수 칠 때랑 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냥 재밌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감동하면 박수치면 된다. 역시 나한테는 뮤지컬이 딱이야. 아, 앞에서 힘겨운 오페라 발레 찍고 이제 나는 가뿐하게 뮤지컬로 간다.
고전히 키워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톤 기타를, 낚시대 명가 주식에서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드리고요.
민감성 피부전용 화장품 클레어스에서 비비크림을,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이번 주 책 선물은 두 권입니다. 책 만드는 집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위너스북에서 명로진 선배님의 마흔의 글쓰기를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 많네요. 뮤지컬 김종욱 찾기, 연극 오스카, 신에게 보내 는 편지, 그리고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브로드웨이죠?
네, 브로드웨이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국수네님, 장소연님, 이남준님, 그리고 문자로는요 3032님, 0873님, 7742님 축하드립니다. 홈피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일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1회 EBS K-스토리 팝 콘테스트에서 은상곡 국악밴드 이음의 봄바람 끝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